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
제14편 강반석의 재혼과 김일성의 삼촌 김영건의 결혼. 요즘은 참 꽃도 많이 피고 하늘도 푸르고 날씨도 따뜻해 결혼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늘 행복한 국민통일방송 특급방송은 박주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의 재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건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김영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방송실을 찾아주셨는데 참 이제는 완연한 여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옷도 이제는 네, 정말 얇은 옷으로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네, 계절 됐습니다.
결혼의 계절. 예. 네. 참 날씨는 너무 좋은데 오늘 저희가 진행할 이 제목은 강반석의 재혼이라는 너무나 생소한 제목인데 아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정말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었고 해고록이나 그 어디를 봐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번에 김일성 평전에 이렇게 김일성의 엄마였던 강반석이가 김형직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던 그 사실이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건데요.
아, 김일성 평전에서 드러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제목에서부터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재혼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는 건데
그거죠. 예.
혁명의 어머니인 강반석 여사가 북한 말로 고대를 하면 김형직이 사망하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다는 건데 저희는 북한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요. 저 김형직이가 정말 살아있을 때 그렇게 김형직한테 그 혁명활동을 도와준다고 충성을 다했다는 그 강반석에 대한 그 이제 북한의 역사 교육이 이걸 보는 순간에 정말 너무도 거짓말이 많았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김형직이 죽고 나서 너무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결국 잘 사는 사람한테 아마 시집을 간 것으로 됐는데요. 네. 그 자세한 내용이 정말 평전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예, 1926년에 그 김형직이가 병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또 김일성은 그 당시에 길림 유문중학교 다니게 됐고요. 결국 강방석이한테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됩니다. 남편은 죽었지 외지에서 그도 아들 셋을 지금 남겨두고 예, 김형직은 죽은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김일성은 또 어머니 말도 잘 안 듣고 공산당 바람이 나가지고 예, 밖에 나가 돌아치고 있었고요. 예, 정말 그리고 김철주나 또 셋째였던 영주마저도 너무도 그때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 김일성 나이가 18살 그리고 김철주와 김영주는 각각 14살, 9살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저는 또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만경대에 있던 할머니인 이보잉 여사가, 그러니까 김일성의 할머니죠.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본 적도 없는데
네.
배한 적도 없잖아요.
네.
진짜 그 당시에 안도에 가서 강반석이를 도와주느라고
아.
애들을 키우는데 같이 예, 도왔다는 사실이 평전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혁명 역사에서 김보현 이보익이란 이름은 들어봤어요.
그렇죠.
김일성의 역사니까 김일성의 할아버지는 김보현이고 할머니는 이보익이다. 그러면 결국을 김일성 평전대로 보면 이보익 강반석이 시어머니죠.
네.
결국은 김일성의 할머니고.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아들 세 명을 혼차 거둬야 되는 30대 그냥 그때 말로는 가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보기가 안쓰러우니까.
어리죠, 사실은.
예. 와서 결국 며느리의 뒤를 봐줬다는 건데 참 인정 깊은 시어머니 같아요.
네. 네, 우선 그리고 또요. 그 자료에 보게 되니까 이보잉 여사가 김형직이가 결국 감옥에서 잡혔다가 나왔을 때 이제 앓고 있었잖아요.
네.
그 앓는 병간호 때문에 온 거로 돼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러면 1926년부터 1930년 강반석이가 재혼하던
네.
그때까지는 거의 5년 동안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
근데 그런 기록이 지금 북한인 절에 언급하지 않고 있고,
네.
북한서 배울 때, 김일성이가 해방되고 나서, 예, 망인대 찾아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보영 여사하고 찍은 사진 있잖아요.
네, 보선발로 뛰어.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릴 때 정말 자기가 강봉 초리길 떠나갈 때 봤던 할머니를 그때 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수십 년 만에 봤다고.
예, 근데 문제는, 실지는 안도에까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이 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이것도 또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이게.
아, 김일성 평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강반석은 나이 예순을 넘긴 할아버지 같은 중국인 지주의 첩으로 제가했다. 시어머니인 이보익도 며느리의 제가를 승인해 주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한 김일성은 화가 났지만 이보익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조금은 이해했다. 김일성은 그 후 강반석을 만난 자리에도 계부에 대해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네. 어지간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예, 우선 예, 그 자료를 좀 쭉 보다 보니까 저도 예, 또 여러 이제 평전 말고도요. 좀 너무도 궁금해가지고
네.
또 인터넷 또 제가 한번 네. 또 찾아봤습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실제 이보익 여사가 그 당시에 안도에 들어와 있던 건 사실이었고요.
네.
그 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할머니가 강반석은 마음 놓고 시집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
예,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던 시절이고요. 여자끼리,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강반석 그 두 명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식 세 명을 먹이 살리긴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결국 예, 강반석은 애들을 다 이제 이보잉 여사한테 맡기고 예, 그러니까 철주와 영주를
네.
맡기고 나서 예, 소사하라고 하는 예, 그 중국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 인근에 또 만보라는 중국인 동네가 있는데요.
예.
그 중국인 동네에 조선인 한 명이 살아있습니다.
아.
그 조선인이 뭐냐면 이름은 조광준이라고
네.
예, 그런 사람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주는 아니고요.
네.
땅도 좀 있고 예, 분홍에 해당하는 사람인데요. 그한테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간만석이 재혼을 아는 사람들이 증언을 이제 통해서 그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네.
북한 정권이 숨기고 있지만 그 조광준은 본처가 죽고 병으로 죽었지요. 죽는 바람에 결국 혼자 살다가 간만석을 만납니다.
네.
하지만 둘은 반년 정도 살다가 끝내 헤어지고 말죠.
네.
네. 참 그 간만석이가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그 사실도 회고록에서 잠깐 이제 김일성이가 언급을 했지만 결국 시집가서 잘 살아볼까 했는데 반년도 못 돼가지고 또 다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사실도 그대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김일성 평전을 보면서 우리는 해고록이라는 그 책 하나에 정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반석은 이렇게 살았다. 혁명이 어머니다. 그럼 그런갑다. 이렇게 살았는데 김일성 평전을 보면 사람이 한 사람이 증언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의 증언을 다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은 일이 터진 걸 보고도 너하고 나하고 본 증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합치다 보면 정답이 나오는 건데 김일성 평전은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했네요.
저는 그래서요.
네.
북한 정권이 지금도 북한 주민들한테 그 인터넷을 지금 공개하지 않는 이유,
네.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 인터넷만 개방되면 순식간에
네. 네.
김일성의 어머니인 간반석이 재혼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아, 그렇죠.
네, 북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역사 교육의 거짓말을
네.
낱낱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인터넷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이 방송이 지금 예, 김일성 평전의 기초에서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 역사를 지금 풀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평전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김일성 평전뿐 아니라 인터넷을 치면 정말 김일성 일가에 대한 자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인터넷을 사용하면 김일성 일가의 위대성이나 우상화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니까 북한 정권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요. 간반석이가 재혼했던 그 조광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네.
여러 자료들이 많습니다. 평전도 있고요.
아.
그 자료 보게 되니까 조광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는 못 되고 그냥 그저 그 당시에는 무밥에다가 무밥이라는 밥에다 물을 좀 넣는 거 있죠.
아우, 고난의 행군 시기를 네. 겪은 북한 주민들 다 알죠.
거기다 시래기 국이나 먹고 사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자기 땅은 조금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 땅이라는 게 화전이다 보니까
네.
일꾼 땅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되고 결국 있잖아요. 중국인 지주들의 땅을 소작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진짜 열심히 일을 했대요. 악착하게.
예. 그러니까
표현을 보니까 악착하게 일을 열심히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그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결국 잘못 오인돼가지고 지주라고 평가돼가지고요.
네.
결국 조광주는 그 지주라는 오명 때문에 결국 맞아 죽은 거로 나옵니다.
아, 해방 후에요?
네, 해방 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우리 해방 후에 되는 영화들이나 자료들을 보면 뭐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해서 지주네 집에 가서 소작농들이 막 멍둥이로 지주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가운데 희생자인 것 같아요. 이분도.
근데 보니까요, 실제 땅을
네.
억측하게 일해가지고
네.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간방서이하고 계속 살았으면
예.
재산을 얻지 못할 건데
예.
혼자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았던 걸 가지고 해방되기 직전에 땅을 샀었는데
네.
그 땅이 그대로 그 사람이 소유로 된 거 가지고 지주로 평가된 거예요.
아.
예, 결국 그래가지고 결국 죽은 거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증언한 목격한 사람들이 자료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이 김일성 평전에서 강반석 재언을 읽으면서 저도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반석이 이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나이대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참 이분도 복이 없구나. 그냥 김영직의 뒷받침을 하느라고 삭바느질 삭발레를 해서
그렇죠, 예.
힘들게 살다가 남편이 옥사하고 다시 또 재혼을 했는데 자신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6개월 만에 다시 헤어져 다시 소사 마을에 와서 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고록에도 이제 김일성이가 간만석의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 언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해고록. 예, 조선예술영화 조선의 별에도 있어요.
있죠.
예.
근데 병명에 대한 건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지만은
네.
예, 그 당시 자료 보게 되면 어떻든 뭐 아내 속 내장이 잘못됐다. 뭐
네.
어떤 불편했다는 그 표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해고록에서 아직도 그 구절이 생각나는데 어머니는 밤마다 이렇게 가슴에서 뭐 이렇게 주먹 같은 게 자꾸 올라올민다.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위암인 것 같다. 이렇게 김일성이 해고록에서
그렇죠.
언급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네, 그때 당시는 뭐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반석이 재혼을 한 거는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늘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김일성은 이 어머니의 이런 과거를 숨기면서까지도 어머니를 이렇게 네, 숨기려고 결국, 했을까.
그런데 네, 김일성한테도 어머니도 40대 정말 초반이나 같은 어린 나이에
네.
정말 젊은 나이에 죽었고 또 김종숙도 마찬가지로 정말 젊은 나이에 죽었잖아요.
네.
예, 그런 거 놓고 봤을 때도 참 그 강만석도 부러워하고요.
네.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그 혁명 가족으로 묘사하려고 하니까 우상화를 네. 엄청 많이 해서 결국 강만석이 된 거는 우리가 뭐 정말 미술 작품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정확한 사진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는 우리가 딱 보는 강만석의 모습 하면 탁 떠오르죠. 아주 고상하고
강직하고
예. 강직하고 잘 미인처럼 생긴 그런 예. 얼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강반석은 그 이름마저도 결국 미국의 네, 정말 그 선교사가
네, 그렇죠.
지어준 이름이었고
네, 세례명 비슷하게
네, 그리고 또 예, 정말 일반 그 당시 보통 우리 조선인 여성들 수수한 여성이 한 명일 뿐이었다는 것밖에 더
예.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저는 또 이번에 평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길림 감옥에 김일성이가 같이 있을 때
네.
강만석이가 한 번도 거기에
예.
가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해고록에도 그 내용 가지고 쓴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들이 길림 감옥에 잡혔는데 어머니로서 이제 나약한 아들이 나약함을 보여주기 싫어서 안 갔다 이렇게
그렇죠.
됐는데 이 지금 연대를 쫙 이어보면 이때 강반석이 재혼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안 간 거 아닐까?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제가, 예. 되는 것 같아요.
아요 이제
예.
30년도 이제 그 초에
네.
시집가 있다가 반년 만에 돌아와요 집에.
네.
그리고 29년도에 지금 강만석은 재혼을 해서 갔습니다.
네.
근데 김일성은 29년도에 길림 감옥에 잡혔어요. 같은 1929년도에 김일성이 길림 감옥에 잡혔을 때 간만석은 재혼을 한 겁니다.
네.
결국 재혼하고 나서 김일성이 재혼했다는 것을 후에 만난 그 남편인 조항준한테 말하기도 좀 싫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같이 사는 성편에서 감옥에 갈 수 없지 않았겠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결국은 이제 해고록이나 북한 정권은 그 역사를 다 치웠는데 그 산 증인들이 남아서 이렇게 증언을 하니까 이렇게 사슬처럼 다 맞춰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어머님이 재혼한 게 그게 무슨 위대성이나 우상화에 뭔 그런 저해가 된다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이런 각오를 속이려고 했는지 참 답답한 생각만 드는데요. 그러면 저 여기서 또 짚고 갈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김형건이죠.
네.
김형건은 김일성의 삼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김형건은 제가 알기에는 김일성이 혁명활동에도 많이 관여한 걸로 제가 북한에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김형건이 김일성 혁명활동에 많이 관여를 한 겁니까?
예, 네, 근데 실제 평전 보게 되면,
네.
김형건이가 했던 그런 이제 혁명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활동에 대해서,
예.
김일성이가 알 수가 없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쭉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배울 때는 마치나 김형건이가 조카인 김일성한테 예, 막 그의 임무를 받고 뭐 활동을 한 것처럼 이제 묘사 많이 됐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배우면서도 그때 야 삼촌이 어떻게 조카한테 저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평전을 보니까
네.
그게 거짓말인 게 드러났습니다.
네, 김일성 평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형건은 안도 훈룡촌에서 채연옥이라고 부르는 중국인 지주집에서 마름을 하던 채 씨의 딸과 결혼했다. 아, 여기 정말 북한 주민들이 정말 잘 부르는 마름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마름 오래간만에 듣네요.
네, 우리가 이제 가운데서 심부름 네. 하는 사람은 아우 저 마름 같은 사람
그렇죠,
이런 말을
예.
하죠. 그러니까 중국인 지주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하던 그런
네, 그렇죠.
하수인이었네요.
네.
그 집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종락의 명령을 받고 군자금을 마련하려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예, 네.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김형건이라면 일단 제 고향에 김형건 군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풍산군.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북한 조선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에서 김형건이 내 조카는 김일성이다 하면서 막 일본
그렇지.
경찰들 앞에서 물고문을 이겨내는 그 장면이 딱 눈에 와 꽂혀요. 근데 여기 김일성 평전을 보게 되면 아 김형건 자체가 자기가 혁명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김일성이 물어보면 외면했다고. 너는 그걸 알 필요가 없다. 삼촌이 하는 일에.
네.
그래가지고 외면한 걸로 나옵니다. 정말 북한에서 배운 거하고는 너무 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권 자체 보게 되면 김일성과도 뭐 삼촌이지만 또 나이가 지네 또 이제 심하진 않죠. 7년 차니까.
네.
네. 일단은 그렇지만은 김영권은 김일성의 지시가 아니라 결국, 국민부, 예, 국민부 소속이, 그러니까 독립군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임무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네.
1930년에 이제 체포돼가지고 결국 소대문 형소에서 예, 감옥에서 죽습니다.
아,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서 1930년에 체포가 돼서 1936년에
아, 36년에 죽는군요.
예, 31살의 나이로
네.
옥살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참 김형건이가 감옥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김일성 평전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김일성이 우리가 전 시간에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에 들기 위해서 5.30 폭동과 8월 1일 폭동에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김형건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중국 공산당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부에서도 결코 너를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 이래서 항상 삼촌으로서 김일성한테 충고를 준 걸로 김일성 평전에는 씌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알던 거하고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예, 북한의 청취자분들도 김영건은 결국 조카인 김일성의 임무를 받고서 조선에 들어와서 혁명활동을 하다가 변절자의 밀고로 일본군에 체포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고요.
네.
결국 강반석도 김영건도 재혼도 하고 결혼도 했던 그런 일반 보통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예.
것을
예,
잘 알면 되겠습니다.
예. 아, 정말 이 마지막 정말 오늘 내용을 종합해 보면서 역사를 속인다는 게 아주 이렇게 사소한 것도 속여야 되나,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한 건데 속여서 필요 없는 부분을 많이 속였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재혼과 김용건의 결혼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김일성 평전을 통해 쏙쏙 밝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김일성의 20자루 총, 고동래 피살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다시 쓰는 김일성 혁명역사 방송을 청취해 주신 북한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